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일단 떠나는 수밖에 김남희 지음 성우 오은수 읽음 수도 두샨베의 대통령 궁 앞에 대형 사진으로 걸고 싶은 소녀 마디나를 만난 곳은 무르가브였다. 무르가브에는 컨테이너 상자로 만들어진 시장이 있었다. 파미르를 넘다가 사고가 난 화물차들이 버리고 간 컨테이너의 재활용이었다. 옷가게, 채소가게, 전기용품가게, 기념품가게, 핸드폰 가게가 된 컨테이너가 길게 늘어서 있었다. 삭막하면서도 활기가 느껴지는 기묘한 풍경이었다. 시장 끝 우물가로 물을 길어온 아이들 사진을 찍다가 노란 원피스를 입은 마디나와 눈이 마주쳤다. 한 손에는 물이 든 양동이를, 다른 손에는 3살 남동생 누르블롯의 손을 잡고 걷던 그녀가 서투른 영어로 말했다. 우리 집에 갈래요? 그녀를 따라가니 할머니와 어머니, 삼촌까지 달려나와 우리를 맞았다. 거실로 쓰는 큰 방에는 다른 집처럼 이불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마디나가 큰 천을 가져와 바닥에 깔고 차와 빵과 요거트 아이란을 내왔다. 한 입만 빵을 베어 먹거나 아이란을 떠먹어도 가까이 그것들을 옮겨주는 마디나. 우리에게 차를 따라주는 틈틈이 태어난 지 한 달 된 동생 백블롯을 돌봤다. 동생을 바라보는 마디나의 얼굴에는 짜증이나 피로함이 없었다. 더없이 사랑스럽다는 듯 미소 띈 얼굴로 칭얼대는 아기를 달래고 있었다. 그 다정한 얼굴이 성스럽게 보였다. 12살인 그녀도 돌봄을 받을 나이인데. 그녀 나이 때의 나는 밥상에 올라온 고등어 한 조각을 더 먹기 위해 동생들과 젓가락 싸움을 벌이던 누나였다. 마디나를 보고 있으니 내가 볼 수 없었던 내 어머니의 유년이 시간을 거슬러 내 앞에 와 있는 것 같았다. 중학교도 가지 못하고 동생들을 돌봐야 했던 내 어머니. 식민지 시절에 태어난 엄마의 어린 시절도 마디나와 비슷했을 것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물을 기르러 가고 어린 동생을 업고 다니며 온갖 집안일을 거드느라 하루가 짧은 소녀. 평생 배움에 대한 갈망을 품고 살았던 나의 엄마는 이른이 넘어서야 검정고시를 연달아 치르고 대학에 입학했다. 가난이 서러운 건 아이를 너무 일찍 철들게 하기 때문이 아닐까? 마디나도 내 어머니처럼 삶을 향한 사랑과 호기심을 잃지 않고 나이 들어가기를 바랄 뿐. 우연히 마주친 이방인을 집으로 불러들여 차와 빵을 내주는 경계 없는 마음도 오래 남아있기를. 돌이켜보니 파미르 하이웨이에서 만난 여인들은 누구나 마디나 같았다. 신사남 삶의 파고 같은 건 내보이지 않고 그저 지나가는 일을 환대할 뿐이었다. 감자 캐는 모습을 찍으려는 나를 보고 일어서서 포즈를 취해주는 바람에 뻣뻣한 자세의 사진만 찍게 만든 랑가르의 할머니도. 어린 딸을 옆에 앉혀놓고 밀을 베다 말고 차 한 잔을 내밀던 지제우의 젊은 여인도. 조식에 나온 팬케이크를 잘 먹는 모습을 보고 다음 날 두 배는 많아진 팬케이크를 내밀던 호록의 할머니도. 파미르 하이웨이를 넘는 동안 머물렀던 게스트하우스의 시설은 비슷했다. 저녁이면 발전기를 돌려 3시간 정도 전기가 들어왔다. 상수도가 없어 세수도 양치도 최소한의 물로 해야 했다. 양고기 국수나 볶음밥을 저녁으로 먹고 여러 개의 침대가 놓인 방에서 모르는 사람과 뒤섞여 잠을 잤다. 어느 곳이나 화장실은 집 밖에 있어. 새벽에 화장실에 가는 일은 고통스러운 기쁨이었다. 일단 패딩을 꺼내 입고 신발을 신고 랜턴을 챙겨야 했다. 문을 열면 8월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이 찬바람이 매섭게 달려들었다. 구름이 없는 밤이라면 고개를 들어야 했다. 지상 어디에도 불빛이 없는 대신 밤하늘에는 수천 수만의 별빛이 모래사장의 사금파리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밤이 되면 어둠에 갇히는 사람들을 위해 지는 태양이 한 줌 빛을 모아 뿌려주기라도 한 것처럼. 목이 아플 때까지 밤하늘을 올려다보다가 추위에 몸을 떨며 방으로 돌아오곤 했다. 알리추르 마을의 고도는 3,991m였다. 알리추르는 알리의 저주라는 뜻. 예언자 마호메트의 사위 알리가 이 지역을 여행하는 동안 혹독한 기후와 지독한 바람에 대해 한 소리 하셨단다. 그걸 또 좋다고 마을의 이름으로 삼은 이들의 감수성이 남다르다. 이 주변에는 곰도 살고 아이벡스도 산다는데 도대체 어디서 뭘 먹고 사는 걸까? 1년 중 151일 눈이 오고 겨울철에 영하 30도까지는 아무렇지 않게 내려가는 곳에서 나무 한 그루 없이 온통 회색인 이 환경을 이들은 그저 견디고 있는 걸까? 아니, 내가 알지 못하는 삶의 기쁨이 분명 이 마을 구석구석에서 빛나고 있을 터였다. 작고 소소한 환희의 순간이 이들에게도 수시로 찾아올 것이다.
이 모든 게 KBS 오디오북 덕분입니다.
어차피 삶은 거창한 희망 같은 걸로 견디는 건 아니니까 그것으로 족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인간다운 삶의 기본은 전기와 수도가 아닌가? 전기는 그렇다 쳐도 생존을 위해 깨끗한 물만큼은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나라의 영아 사망률이 높은 이유에는 분명 상수도가 없는 환경도 작용했을 것이다. 잿빛 강에서 물을 길어오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눈이 시렸다. 마을의 여자와 아이들이 물 깃는 일에 쏟을 시간과 에너지를 생각하면 아깝고 분했다. 파미르 하이웨이를 넘는 내내 여행자라니 참 한가하군. 자조적인 기분이 들곤 했다. 파미르에서는 모든 것이 부족했고 덕분에 주어지는 모든 것이 소중했다. 두샨베로 향하기 전 오토바이도 다닐 수 없는 가파른 산길을 3시간 걸어가야 다다르는 지제우 마을에서 하룻밤을 머물렀다. 진흙으로 지은 소박한 집들의 담벼락에는 솥동이 말라가고 다락놈마다 온 가족이 모여 밀을 베고 있었다. 끝나가는 여름의 햇살이 노랗게 익은 대지를 뒤덮고 있었다. 자로 할아버지가 48마리 양과 9마리 소를 키우며 어린 손주들과 함께 살아가는 집이었다. 냇가의 정자에 앉아 감자를 섞은 메밀밥으로 저녁을 먹고 살구나무 가지 위로 무수한 별들이 내려앉는 모습을 지켜봤다. 아침은 소리로 찾아왔다. 장난치는 아이들 웃음소리, 기세 좋게 흘러가는 물소리, 살구 열매를 탐하는 새들의 울음소리, 손녀를 부르는 할머니 음성. 귓가에 들려오는 소리의 결이 달랐다. 자로 할아버지가 왜 산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지, 할아버지의 딸이 왜 그곳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가는지 알 것도 같았다. 파미르의 마을을 마음으로 더듬다 보니 지금 여기 수도 두샨베의 풍경이 더 슬프게 다가온다. 이 도시의 어설픈 화려함이, 건물마다 걸린 대통령의 대형 사진이, 규모만 압도적인 건축물들이 서글프다. 국립도서관에서 열린 국제도서전에서는 이 나라 대통령의 자서전을 쌓아놓고 있었다. 중심가에서는 멀쩡히 보이는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두샨베가 마음에 드냐고 묻는 이들은 옷차림에도 태도에도 자신감이 흘렀다. 쓸쓸한 마음으로 도시를 걷다 돌아오던 길, 숙소 앞에서 어린 소녀와 마주쳤다. 열 서너쯤 되었을까? 어린 소녀는 노인의 얼굴을 한 채 빵이 쌓인 수레에 몸을 기대고 있었다. 얼마 전까지 파미르 고원 어디에선가 양을 치고 꼴을 베던 아이는 아니었을까? 내가 기억하고픈 이 나라의 얼굴이 거기에 있었다. 사무치는 순진함을 간직한 땅, 카자흐스탄. 에어 아스타나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기내에는 마유주 혹은 양전내음이 진하게 풍겼다. 아, 이게 카자흐스탄의 냄새구나. 나는 코를 벌름거리며 살짝 삭은 듯 비릿한 냄새를 한껏 들이마셨다. 내가 디디게 될 낯선 땅과의 첫 만남이었다. 알마티에서 하룻밤을 보낸 다음 날 새벽, 합승 택시 정거장으로 향했다. 그날따라 목적지인 사티마을로 가는 합승택시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사티에서 30km 떨어진 마을이 목적지인 택시에 올랐다. 젊은 택시기사의 운전 솜씨는 자유롭고도 호방했다. 경계도 없이 중앙선을 넘나들며 도로를 질주했다. 더운 김을 내뿜으며 초원을 달리는 한 마리 말처럼. 안전벨트를 매려는 나를 그가 손을 저어가며 말렸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손짓과 표정을 보니 그딴 걸 갑갑하게 왜 하느냐는 뜻 같았다. 3시간 넘게 황야를 달린 후 기사는 나를 내려주고 떠났다. 여기서 히치하이크하기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그가 장담한 것과 달리 차는 오지 않았다. 지나가는 차보다 지나가는 양떼가 더 많은 마을이었다. 길모퉁이 바위에 걸터앉아 오지 않는 차를 기다리며 나는 민들레 꽃잎수를 세어보다가 들고 간 시집을 꺼내어 있다가 이구역 대장개와 눈을 맞추다가 신발에 먼지를 털어보다가 숙소에서 싸준 도시락을 까먹다가 동네 할머니와 안 통하는 말을 주고받다가 악기를 메고 가는 소녀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그런 것들을 몽땅 일기장에 끄적이며 시간을 보냈다.
자기야!
KBS 오디오북.
꼬박 두 시간을 기다린 후에야 나는 사티마을로 향하는 차를 얻어 탔다. 새벽에 택시기사도 그러더니 이 차의 운전사도 안전벨트 매려는 나를 말렸다. 답답하게 뭐 이런 걸 하느냐면서. 기마민족의 호연지기인가. 그들은 말을 타고 거친 초원을 질주하듯 차를 몰았다. 고개 같은 운전에 간이 쭈그러들 때마다 내 여행자 보험에 상해 보상금을 헤아렸다. 카자흐스탄에 도착해 심카드를 갈아 끼웠지만 알마티를 벗어나니 인터넷이 터지지 않았다. 당연히 사티 마을에서도 디지털 라이프를 기대하지 않았다. 가이드북에 내가 예약한 집은 샤워시설이 없다고 쓰여 있었기에 불편을 각오했다. 사흘 정도 샤워를 못하면 냄새야 좀 나겠지만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였다. 씻지 않고 15일을 버텼던 엄청난 기록의 소유자가 나였으니 에베레스트 겨울 트레킹을 하던 때의 일이었다. 막상 내가 묵을 자나라의 집에 도착하니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집에서 와이파이가 터졌고 화장실에는 우리 집보다 더 좋은 샤워 시설이 있었다. 걷다가 돌아와 따뜻한 물에 몸을 씻는 축복을 이 깊은 산골에서 누릴 수 있다니 생각도 못한 기쁨이었다. 3년 전만 해도 이 마을 어디에도 샤워시설이 없었단다. 그 3년 사이에 산천이 뒤집혀 이제는 대부분이 샤워시설을 갖췄다. 그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든 가축보다도 더 큰 수입원이 된 관광객을 위해서든 내 눈에는 나쁘게 보이지 않았다. 저개발국의 주민들이 자연보호를 명목으로 불편한 삶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조차 폭력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내게 중요한 건 문명의 혜택을 무조건 거부하는 게 아니라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다. 사티 마을은 콜사이 호수로 향하는 길목에 있다. 해발고도 1500m에 자리한 작은 마을은 관광 시즌이 끝난 후여서 고즈넉했다. 민박집의 창밖으로 풀을 뜯는 말과 양이 보였다. 숙소를 나와 5분쯤 걸어가면 강변이었다. 해가 질 무렵이면 마을 끝에 언덕에 올라 책을 읽었다. 그 시간이 너무 완벽해 슬픔이 스며들 정도였다. 천산 산맥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이 따가운 햇살이 시리도록 푸른 하늘이 거친 대지 위에 작은 집들이 거기 깃든 사람들의 소박한 살림이 들판에서 풀을 뜯는 가축들이 나를 위로했다. 지금 이곳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 오직 나뿐이라니. 이 작은 마을이 이토록 커다란 충만함을 주다니. 어리둥절했다. 거대한 자연 앞에 서면 나는 늘 작아진다. 우주의 티끌 같은 존재임을 매번 확인한다. 그 자연의 냉혹함에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의 삶은 나를 늘 겸손하게 만든다. 어떤 종교적 성소에 들어선 듯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